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가 13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야기가 있었고 다메섹 이야기가 있었고 모압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에브라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아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바벨론의 장래에 대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본래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메섹에게 예고하실 때 앞으로의 되어질 일에 관해서 예언을 하시고 경고하실 때 다메섹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끝.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에게 너 잘 들어. 너 말 안 들으면 내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그러면 이렇게 멸망할 거야.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심판할 거야. 근데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바벨론처럼, 다메섹처럼, 에브라임처럼, 모압처럼, 심지어 그전에는 아수르처럼 그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 심정을 잘 알죠.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에 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수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수영장에서 미끄러우니까 뛰면 된다 안 된다. 뛰면 안 된다라요. 엄마 아빠가 누차에 걸려서 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장에서는 뛰면 안 된다. 수영할 때 신는 신발은 꼭 신고 있어라. 미끄러진다. 누차 얘기를 하는데 애가 뛴다 안 뛴다? 뛴다. 그런데 옆에서 옆집에서 놀러 왔던 애가 뛰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걔가 그러니까 심하게 안 다쳤을 때, 아주 심하게 다치면 911 불러야죠. 근데 심하게 안 다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해? 이 아들 그러게 아니라 봐, 뛰니까 저렇게 되지. 그러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너 말 안 들면 이렇게 된다니까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관해서 남은 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갖고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19장과 20장에서는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19장에서는 이집트,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20장에 가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18장에서 이야기했던 구스, 즉 에디오피아와 애굽을 하나로 묶어서 20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애굽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시작을 할 때 아예 제목을 붙여서 시작을 하죠.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런 말로 아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애굽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 건지, 애굽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마지막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유다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애굽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애굽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19장 말미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20장에 가서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굽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죠. 애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의 사건이 어떤 건지 우리 알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게 압제를 당하고 살았어요.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박해를 받았고 잔인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재앙을 일으키시죠. 몇 가지 재앙이라고요? 다 가르쳐줬어요. 몇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지긋지긋하도록 잔인하게 압제했던 그 애굽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서 그거하고 유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다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과거 일을 회상하는 거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수르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서 들어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했을 때 유다의 왕 아하스가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제발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빌어가지고 아수르가 왔는데 도와주는 척하다가 예루살렘을 빼놓고는 유다 땅을 완전히 황폐시켰다. 예루살렘만 남고 포위를 시켰다. 이런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 그런데 이 아수르가 공격을 막 하고 있을 때에 유다가 아니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를 뒤통수 쳤네. 등을 쳤네. 그러니까 도움을 또 청해야 되잖아요. 유다는 혼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히스기야 왕 전 이야기예요. 바로 전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 전 때 이 유다가 왕이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네. 그러면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그러면 이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도 아하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하는가 하면 애굽에게다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아니 어떻게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청을 하느냐고요. 애굽은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정말 잔인하게 압박했다니까요. 원수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애굽에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바짝나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애굽 땅에 임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19장에서 애굽에 관한 경고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배경이에요. 이사야 예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어떻게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건가 하면 애굽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다에게 경고하듯이 애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격동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한 다음에 그 제목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보라예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에게 내 말 좀 잘 들어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애굽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원고를 치는 거죠. 이제 크게 설교의 아웃라인은 이제 얼마 전에 이미 만들었으니까 이제 원고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두려웠어요, 사실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저는 이제 사실 이게 타자를 치는 게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타자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신다, 애굽에 임하신다 그러다가 더 이상 못 치겠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문득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책상 앞에 턱하고 나타나신다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죠.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동행이란 말이 뭐예요? 같이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코람데오예요. 여러분 코람데오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그게 코람데오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그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내 앞에 턱 하고 나타나신다 그러면 화들짝 놀래고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질 것 같아요. 왜? 죄 지은 게 많아서. 죄 지은 게 많아서 후들들들들들들들.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기를 기도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턱하고 나타나신다면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폭풍의 이미지를 쓰고 계세요. 1절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빠른 속도로 오신다 그랬죠.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폭풍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애굽에게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이 녀석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애굽에 턱하고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원수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그곳에 임하셔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말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심심해서 그냥 들렸다,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들리실 때에는, 하나님이 멈추실 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임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세 가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나오셨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나오시고 진행하실 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갈까요? 내가 나아가면 이기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가라. 근데 가는데 내가 사인을 줄게. 사인을 줄게.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사인이에요. 어떻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겠어요? 근데 사인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곧 공격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때 공격해라. 그런데 너보다 내가 먼저 갈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 나타나셨던 그 일은 이미 과거에도 한번 있었죠. 그 과거에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킬 때,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임하셨어요. 임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가 하면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충분히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대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로 저와 함께 돌아갑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이 열 가지의 재앙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때에 애굽 사람이 있고 히브리 민족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는 어떻을까요? 소망이었습니다. 자유함이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심판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손들고 맞이하고 소망 갖고 자유함 가운데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다 이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솔직하게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그래도 여러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면서 사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딱 알고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범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심판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셨더니 네 가지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떤다라고 했습니다. 1절 끝에 있는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냥 찹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이 떨다라고 하는 게 아하스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가 간이 녹았다, 심장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떤다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나타나셨을 때에 시내산 아래 있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 떨겠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떤다고 그랬어요?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애굽의 우상들이 떤다 그랬어요. 근데 우상이 뭐예요? 나무로 만들고 쇳덩어리로 만들고 돌멩이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떨어봐야 얼마나 떨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 사회는 그 성이든 나라든 다스리는 왕 혹은 군주가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는 최고의 권력자가 왕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자는 누군가 하면 왕 위에 있는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한때 기독교도 그랬었죠. 한때 기독교도 초기 기독교 중세의 중세 전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라의 왕이 되려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황에게 가서 인정받고 와야 왕이 되고 그랬잖아요. 프랑스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있는 그 나바오 원주민 선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이 그 현대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는 그 딜콘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는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행정부에게 퍼밋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나바오는 국가에서 나바오 행정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허락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 동네에 메디슨맨이 있어요. 메디신맨은 뭔가 하면 주술사 이런 거예요. 무당 이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허락받아야 돼요. 딜콘의 레스토레이션 교회가 2년 동안 개척을 못했던 게 뭐냐면 메디슨맨이 허락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자들, 제사장들까지도 두려워서 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 어느 정도로 떠는가 하면 1절의 맨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애굽인의 마음이 속에서 녹으리라. 그러니까 애간장이 탄다, 간이 녹는다 이런 말처럼 심장이 녹아내리고 간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2절에 분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우리 생각에 아 하나님이 오셨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라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열시킨다, 이거는 격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치고받고 싸우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분열하는 게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어떤 표현인가 하면 막 휘젓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도 우리 토마토 이야기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요새 토마토에 물 주는 게 재미가 있답니다. 근데 가끔씩 아내가 집에서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는 쌀을 씻잖아요. 그러면 쌀뜨물이 나오죠. 쌀뜨물이 뭐 또 이렇게 영양분에 좋다고 그거 안 버리고 이렇게 큰 버켓에다가 우리 유명한 한국말로 유식한 말로 말하면 바켓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것만 주면 양이 너무 적으니까 물을 탈 거 아니에요. 물을 탔는데 바로 주면은 이렇게 섞여 있으면 모르지만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하면은 그 쌀뜨물은 밑에 가라앉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죠? 그거 섞어서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가지 하나 들고 가갖고 그 바켓 안을 그냥 휘다 휘졌습니다. 휘젓고 나서 이제 한 바가지씩 이렇게 토마토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 거죠. 그 휘젓는 것, 그게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 때부터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땅덩어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왕조가 바꾸기를 몇십 개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오랜 역사가 있는데 분열시키는 것을 누가 분열시킨다고요? 하나님이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통일시키는 것은 누가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고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그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있잖아요. 이쪽 포디움 마이크로 바꿀까요? 예, 포디움 마이크로 바꿀게요.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북한과 남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치적인 색깔 다 떠나서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정치적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될 때마다 그 누구든지 간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그리고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통일이에요. 남북한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마다 그 행정부마다 그 정권마다 수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해왔어요. 근데 통일됐나요 안 됐나요?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고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통일의 주역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가정의 통일은, 가정의 하나됨은 누가 주역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역이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주역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까?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까? 자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 하나됨의 중심은 목사여야 합니까? 장로여야 합니까? 권사님이어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이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직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항구에 접붙여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정박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우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되어져 있으면 꼭 묶여져 있으면 우리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열을 시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서로가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칠 것이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 가운데 내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 욕하고 싸우는 일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내 형제와 내 자매를 향해서 내 부모와 내 자식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분란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혹 의견이 다를 때가 생긴다면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시고 십자가 앞에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쇠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쇠약해지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황폐해지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정신 나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인이 애굽인끼리 싸운다고 그랬어요. 2절 말씀에 애굽인이 애굽인을 친다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정신이 온전히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진정을 시키고 계략을 짜고 서로가 화해를 모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동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정신까지 나가 있으니까 어떤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쇠약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쇠약해져야지 그러고선 스스로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예요. 그래서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를 예레미야가 쓰기도 합니다. 이사야 후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 30년 전에 활동하던 사역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는 보통 100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이고요. 그냥 정확하게 몇 년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대충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19장 7절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의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여기서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나가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도 쓸모없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때만 해도 예레미야가 이 말을 썼을 때에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더 범죄하고 있을 때예요. 더 악을 행하고 있을 때예요. 그들의 계획까지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찾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금덩어리를 찾으려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하루를 파고 한 달을 파고 1년을 파고 10년을 팠는데 금덩어리가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금덩어리 없는 곳을 파니까 안 나오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혜를 찾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혜를 찾았는데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혜가 없는 곳에 가서 지혜 찾겠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지혜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략을 찾았어야 되는데 찾지 않게 되니까 무너뜨려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계략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우상에게 가고 마술사에게 가고 신접한 자에게 가고 요술객에게 가고 다시 우상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보았어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는다. 맞지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은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모략과 지혜가 전혀 없는 것들로부터 금덩어리 없는 곳에서 가서 금덩이 찾는 것처럼 모략과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지혜가 발견될 수 없는 곳에서 금덩어리가 없는 곳에서 지혜를 발견하려고 금을 찾으려고 삽질하고 있다. 힘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범죄한 애굽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더욱더 잔인한 군주에게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붙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붙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말뜻은 원문의 뜻은 어떤 건가 하면 가둬두다, 잠궈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막 만들었는데요. 내가 애굽을 잔인한 군주들에게 잠가 넣거나 닫아 넣을 것이다. 잔인한 군주가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그냥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범죄하고 그런 거 있을 때에 그 애굽인들을 잔인한 군주, 더 못된 포악한 왕에게 갖다 손에 맡겨놓고 잠가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은 이 잔인한 왕, 포악한 왕이 누구냐 그래서 뭐 23조 왕조, 24조 왕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죄악으로부터 더욱더 지배당한다 이 말이에요. 더욱더 악의 수렁텅이에 더 깊이 빠지게 될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열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쇠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고 황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런 계책도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악의 마귀의 귀신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복의 길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벌벌벌벌 무서워서 떨게 만드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의 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들에게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악한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세상에게 손 내밀지 마십시오. 돈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에게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믿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